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한 구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해요. 당대 최고의 스승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스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버리고 생전 처음 보는 인물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상상이 되세요? 잘 닦인 고속도로를 버리고 갑자기 지도에도 없는 샛길로 들어선 셈이잖아요. 이런 무모해 보이는 선택 뒤에는 과연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겹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단순히 스승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체성이 뭐랄까 뿌리부터 뒤바뀌는 극적인 전환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거든요.
아,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이다.
네,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그 깊은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이들의 선택이 전혀 무모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운명적인 날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당시 대중적인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자료를 보면 거의 뭐 시대의 아이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다고 하니깐요.
네,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제자 두 명이 곧바로, 정말 그 즉시,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네네.
아니, 스승을 바꾸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마치 옆 가게가 더 맛있어 보인다고 그냥 휙 옮겨가는 것처럼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당시 스승을 선택한다는 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거의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과 맞먹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아, 그 정도였군요.
네.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 전체를 물려주는 존재였어요. 심지어 유명한 스승은 제자를 막 모집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스승의 명성을 듣고 스스로 찾아와서 가르침을 구해야 했죠.
그렇다면 이미 최고의 스승 밑에 있다는 건그 자체로 엄청난 자부심이자 안정된 미래였겠네요.
바로 그거죠.
와,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도박이었네요. 검증된 최고의 스승을 떠나서 이제 막 나타난 아무 배경 정보도 없는 인물을 따른 거니까요.
맞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마 저 친구들 미쳤나 봐 이렇게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결단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인생을 건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그두 제자는 세례 요한 밑에서 배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
그러던 차에 스승이 직접 저 사람이 진짜다라고 증언해 주는 듯한 말을 들었을 때그 갈증을 해소해 줄 답이 저기 있겠다, 이런 직감이 강하게 왔겠죠. 그 직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더니 툭 한마디 던지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네.
제자들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되묻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답하시죠. 처음 읽었을 땐 이게 무슨 선문답인가 싶었어요. 너무 짧고 좀 불친절한 대화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딱 그렇죠. 하지만 이 짧은 대화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잘 압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아, 그냥 뭘 찾냐 이런 뜻이 아니군요.
네, 맛집을 찾느냐, 잠잘 곳을 찾느냐 같은 차원의 질문이 아닌 거죠.
아, 그렇게 들으니 질문의 무게가 확 달라지네요. 그럼 제자들의 대답,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도 그냥 주소를 묻는 게 아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며, 당신의 삶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혹시 당신 안에 있습니까? 라는 아주 깊은 의미의 질문인 셈이죠.
와.
그러자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내 삶으로 들어와서 직접 머물면서 네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라.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삶 자체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디테일이 나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만난 시간이 10시쯤, 그러니까 오후 4시경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네.
저는 처음에
그냥 아, 사실 기록이구나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단서라고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요.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질 때 끝납니다.
네.
오후 4시는 곧 해가 저물 시간이란 뜻이고 특히 나무도 별로 없는 광야 지역에서는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아, 저는 그냥 오후 4시쯤 만났구나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게 꼼짝없이 밤을 함께 보내야 했다는 뜻이었군요.
바로 그 의미죠.
와, 정말 숨은 그림 찾기 같네요. 이런 디테일 하나가 이야기의 깊이를 완전히 바꿔놓는군요.
그렇죠. 결국 두 제자는 예수님의 거처로 가서 하룻밤을 꼬박 함께 보낸 겁니다. 몇 시간의 짧은 대화가 아니라 밤새도록 이어지는 깊고 긴 대화를 통해 예수라는 인물의 삶과 사상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걸 암시하죠.
그리고 그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발장하자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갈려가서 외칩니다.
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하룻밤 만에 나온 결론이라고 하기엔 너무 엄청한 선언 아닌가요? 훌륭한 분을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니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무게를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느껴봐야 합니다.
아, 그 당시의 무게감?
네.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절망하던 그들에게 메시아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이건 뭐랄까?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수학 난제를 풀어줄 단 한 사람의 천재를 만났다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적이고 운명적인 발견의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안드레의 이 외침은 개인적인 감동을 넘어서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룻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걸까요? 자료는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의 본질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야.
네, 개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부터 널 반석이라고 부를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친구들끼리도 별명을 지어주곤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져서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별명이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주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집니다.
아, 창조주의 권한.
네. 자료는 이 장면을 창세기와 아주 흥미롭게 연결하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새 이름을 준 게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맥락입니다.
저는 그냥 별명을 지어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죄를 지음으로써 그 질서를 무너뜨렸죠.
네.
그런데 이제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 즉 회복과 재창조라는 거죠.
그 말씀은 단순히 시몬 개인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을 넘어서 새삼의 무너진 질서 자체를 다시 세우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한 사람의 이름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 구절이 딱 떠오르네요.
아, 그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바로 그 시처럼 이름이 불리기 전에 시몬은 그저 요한의 아들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이 묶여있는 존재였습니다.
네네.
업으로서 그날그날 살아가는 어쩌면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반석과 같은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새로운 존재로 선포하신 겁니다.
아, 가능성을 보셨다.
네. 너는 이제부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새로운 운명이자 사명을 부여한 사건입니다.
그 시의 비유는 참 아름답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사람을 규정한다는 생각이 좀 운명론처럼 들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름이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것은 너는 반석이니 그렇게 살아라는 식의 어떤 강제적인 운명 부여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에 가깝죠.
방향 제시?
네. 예를 들어 좀 소심한 아이에게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우리 반의 씩씩한 리더가 될 거야 라고 믿음의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아이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은 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된 셈입니다. 그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력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 거죠.
아, 운명의 낙인이 아니라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에는 어떤 사명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이 자료의 결론이 바로 그 지점을 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 소속을 나타내는 라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료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네.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온전한 모습, 즉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나 영적인 만족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패인 곳을 메우고 깨진 곳을 바로잡고 찌그러진 곳을 펴는 사람들.
아.
즉 세상의 무너지고 불균형한 부분들을 찾아가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맛을 잃은 곳에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내포된 정체성이자 사명이라고 자료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도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해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제자가 스승을 바꾸는 짧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곧 그의 존재와 사명에 재창조되는 거대한 사건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일화를 넘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네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료에서 이름이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고 사명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오늘 하루 당신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낸 역할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누군가 당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다면 과연 어떤 이름이 가장 어울릴까요?
와.
어쩌면 위로하는 자. 일 수도 있고 질서를 세우는 자일 수도 있겠죠. 혹은 웃음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질문은 정말 하루를 돌아보게 만드네요.
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